시편 52편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어제에 이어서 52편 후반부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다른 시편도 마찬가지고요. 비단 시편이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이 다 마찬가지여서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고백을 하고 선포하고 내용이 쭉 전개되다가 지금과 같은 내용이 나왔는지 문맥과 흐름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지 않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죠. 어제 우리가 본 대로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배경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아이멜렉이 죽임을 당하는 또 그의 가문들이 다 학살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제목을 보거나 또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특별히 다윗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악한 말에 관한 것이었죠. 1절에 보면 포악한 자가 등장하는데 포악한 자가 갖고 있는 생각, 계획, 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악한 것들, 거짓말하는 것들, 불의한 것들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도액이 이 사울을 찾아가서 자기가 보았던 것들을 다 악하게 고자질하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읽은 이 6절부터 9절에 보면 6절을 보시면 의인이 하고 이제 의인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거든요. 앞부분에는 이제 포악한 자, 지금은 의인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 6절부터 9절은 당연히 의인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뭐 마땅한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선한 자를 팔아먹고 하나님 뜻에 상관없는 그런 말들을 하고 뭐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악한 의도로 사용하고 거짓말을 덧붙이는 이런 행동들을 하지만 도대체 의인은 어떤 말들을 하고 살아가는가 어떻게 행동하고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6절을 보세요.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핍박을 당하고 또 악한 자들이 힘을 가지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만 그것들을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악한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을 높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그러니까 의인은 이 죄를 짓고 있는 자, 악한 말을 하는 자, 또 죄로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을 비웃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어제도 말씀드리고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죄인들이 거짓말을 하면 또 악한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 편에 붙어서 부역자로 살아가면 그 당시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기세등등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의인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나는 돈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아무리 저렇게 죄를 짓고 기세등등하고 또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고 재물의 풍부함, 스스로 자기가 살아갈 길을 찾아가는 그런 자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보면 어찌 보면 이게 모범답안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다윗이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이멜렉이 나를 도와주었는데 그 사실을 도액이라고 하는 녀석이 사울에게 막 다 일러바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일러바쳤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멜렉 가문이 85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1번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 자식이 아이멜렉 기타 등등을 죽였단 말이야. 그래서는 너도 심판을 받고 네 자식도 심판을 받고 하여간 욕과 저주를 쏟아붓고 싶겠죠. 그런 얘기를 왜 안 하고 싶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저희 다윗이라면 도액을 향해서 도액이 그런 얘기를 했다 이걸 들으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자식이 그렇게 나쁜 말을 했단 말이야.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야 될 것이지 그리고 나서는 온갖 저주를 다 쏟아붓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라면 나 자신을 향해서는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현실만 놓고 보면 어떠냐면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왜 이 모양 이꼴이 돼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까지 뭘 해야지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한탄하는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저주하는 말, 미워하는 말, 두려워하는 말 이런 얘기들을 아마 늘어놓고 싶을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근데 그러나 아주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6절과 7절처럼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땅히 이와 같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저들이 악을 행하고 부귀 영화를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저 사라질 재물을 의지하는 자, 어리석은 자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고선 입을 다물어버렸어요. 어찌 보면 심판하는 내용을 심판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8절 9절에 보면 자기의 처지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다윗을 돕던 사람들이 다 죽임당하는 사울왕이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아무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8절을 보세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이야기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건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 같다 이런 뜻이죠. 나는 원래 하나님 집에 있던 나무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뿌리채 파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푸른 나무로, 푸른 감람나무로 자라나는 겁니다. 앞부분에 보면 악인들은 자기가 얻었던 그 모든 장막에서 뿌리채 뽑아버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나는 이렇게 뿌리채 뽑혀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있던 곳에서 뿌리채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옮기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 심어주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서 야 8절의 이 표현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렇게 소망이 가득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내 처지가 현재 어떻습니까? 혼자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느라, 도피 생활을 하느라 지금 빈털터리로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다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자기의 처지를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과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던 사람들도 다 멀리 떨어져 나가는 상황인데 그때에 악인들은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그들 갖고 있는 권세와 부귀영화로 나를 해치려고 하여도 또 그들이 나를 돕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악한 일들을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들이 결국 나에게 손을 대지 못할 것이고 결국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의의 감람나무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다윗이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도 그렇게 성취가 되거든요. 여러분 앞부분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멜렉이 가문이 다 멸절을 당하는 지경이 되었죠. 그런데 그때 아이멜렉의 아들 한 사람이 도망쳐서 살아남습니다. 그가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이 다윗이 광야 도피 생활하는 동안 같이 도피 생활을 하고요.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대제사장이 되고요.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결국 다 죽임당하고 고난당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다윗도 결국에는 기름 부음 받았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고 또 죽임당한 것처럼 보였던 아이멜렉도 멸절한 것처럼 보였던 그의 가문도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가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렇게 됩니다. 이거 그냥 헛소리가 아니에요. 헛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믿음과 소망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다 성취가 된 다음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만난 그 순간에도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이게 귀한 믿음, 귀한 소망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8절 중간에 보시면 다윗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첫 번째로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9절 두 번째로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답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세 번째로 사모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지경을 만난 다음에 다윗이 자기의 소망을 고백하면서 첫 번째로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나는 주님의 이름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 뭐 여러가지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참으로 눈앞에는 광야만 있고 나에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돈이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나를 잡아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하나님 집에 옮겨 심으신 의의 푸른 감람나무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다 손해를 보고 죽임당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상급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내가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만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사모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감히 이 다윗의 소망을, 다윗의 신앙을 따라가기 어려운 측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내 입 밖으로 참 불평이, 불만이, 원망이, 저주가, 한탄이, 탄식이 막 흘러나오려고 할 때에 주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제가 의인답게, 다윗답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말들을 내놓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포악한 자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쫓아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악한 말들을 쏟아놓고 자기를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드러놓는 것도 서슴지 않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죄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말들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주장해 주셔서 다윗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게 해주시고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내뱉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뜻모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심히 안타깝고 또 많은 회한이 몰려들 때에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다윗이 고백했던 이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도 다 주님 앞에 하는 자들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비록 세상이 또 환경이 우리를 옥죄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옮겨 심어진 푸른 의의 감람나무와 같다고 아름답게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이 힘들어하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쓰러지려 할 때 좌우로 치우치려 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